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사세요. 네. 예, 열매 맺는 삶을 사기를 축원합니다. 뉴욕시에 부유한 에디트층의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이제 그 원래 부자들은 골동품을 많이 모아놓습니다. 재산으로. 그런데 이 집안에 이렇게 골동품이 많아서 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으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하려고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골동품 재산들이 걱정이 됩니다. 아니, 이 재산들이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훔쳐가지 않기 위해서 시크릿 시스템도 하고 그 다음에 무서운 개들도 풀어놓고 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여행을 가기 전에 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뉴욕 뒷골목에 가서 서방에 가서 많은 그림들을 싼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뒤에 가격표를 붙였는데 어떤 그림은 10만 불, 어떤 그림은 20만 불, 어떤 그림은 30만 불 이렇게 가격표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그림들 사이사이에 진짜 그림들을 싼 가격으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6개월 동안 유럽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유럽여행 갔다 오니까는 예상대로 도둑이 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골동품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진짜 아끼는 골동품만 남겨놓고 훔쳐갔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부자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도둑은 그냥 붙여놓은 그 가격품만 보고 비싼 가격의 그림만 훔쳐간 것입니다. 이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 가치 없는 그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둑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전을 성취했을 때의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그 비전을 성취했을 때 그 가격을 붙인다면은 아마 가격으로 아마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하나님께서 붙여놓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얻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전이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맞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 존재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성경 말씀, 끝까지 지배하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맞춰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는가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전의 제목은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려면은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자기가 잘하는 일을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 그 잘하는 일을 할 때 비전을 향해서 휴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고, 잘하는 일을 했을 때 힘이 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오히려 열정이 생겨서 흑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비전의 제목은 소원을 두고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것은 비전에는 여러 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그 계단을 향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계단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것은 신령한 복, 현재에 있는 신령한 복을 취하는 것,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눈앞에 있지만은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은 신령한 복을 영위하지 못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서로 화목해하게 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원을 두고 행하면은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다투고 경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육신의 소원에 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비전에 대한 설교 제목은 성경 싹입니다.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귀한 것이고 그 값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싼 가격의 비전이기 때문에 도둑들이 이 비전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같이라는 것은 이 도둑들로부터 가장 귀한 것으로 귀한 것을 지키는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벽을 쌓을까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경기를 잡았는데, 성경 말씀은 성벽을 쌓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성벽을 쌓기 위해서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를 나누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 이 담보하는 자는 짐을 짓는 자라를 말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는 자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어서 나르는 자와 서로 일을 나누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벽을 쌓느냐? 우리 방해꾼이 왔을 때 성벽을 쌓는 방법은 서로의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일을 나누는데 그 일을 어떻게 나눌까요? 그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협력해서 각자의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기 맡은 일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 일을 나누어서 나갈 때 비전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으로부터 성벽을 쌓고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각자에 맞는 은사에 따라서 서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나빠서 뭐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뭐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훈련시키라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뭐 훈련을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키는 사람에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 역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의 가장 큰 은사는 은사의 점검을 하는 다스림의 은사, 그 다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스림의 은사는 뭐냐면 전체를 보는 일을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 아주 세세한 일을 맡기고 뭐 못을 박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해서 저는 큰 일을 뭐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것을 기획하라 이런 것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누구를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라 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은사에 따라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그 은사를 하면 할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의 은사가 아닌 것을 억지로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 하게 된다면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 전역에 이렇게 지배하는 아주 나쁜 영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영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생명의 틈이 속지 않고 마르게 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메마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이 전체에 지배하고 있는 미국 전체에 지배하고 있는 영이 이 청교도의 신앙을 서서히 죽여갔던 영이 이 미국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더욱이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역하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성취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4장 17장 한번 다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가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은 경지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뭐예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경지를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 성벽 쌓기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는데 그 방해꾼들의 이름은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야를 말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쌓는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경기를 잡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기습 작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모르게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한밤중이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기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게 하였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면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해꾼들은 은사에 따라서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는 그 은사에 따라서 은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것입니다. 제 은사에서 가장 은사 배치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지 못하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그걸 잘 못하는 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열정이 생깁니다. 거꾸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벽이 부딪혀도 그것에 지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에 따라서 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벽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오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우리 일로 이야기하면은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왕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으면은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해서 말을 해서 보고해서 도와달라고 청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왕에게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방해꾼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왕한테 그 방해꾼이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들을 막는 방해꾼이 있다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방해꾼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성벽 쌓는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벽 쌓는 일은 수룹바벨부터 에스라까지 하기를 원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방해꾼이 있었는데 방해꾼이 있어서 오히려 성벽 쌓기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힘을 부어주시고 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벽 쌓기가 빨리 끝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보면은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완전히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모르드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가 그 계획을 알고 그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 일을 고합니다. 왕님, 왕님. 이 지금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모르드개가 이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지 누가 압니까? 그 말에 에스더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들이 3일 동안 개까지 모든 그 동물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그 단두대, 그 목을 이렇게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세웠던 그 대 위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방해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방해꾼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그 방해꾼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했던 기도를 통해서 그 바리군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흥하게 된 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방해꾼이 나타났을 때,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했는데, 더 큰, 더 무서운 방해꾼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느 환상을 꿈꿨는데 이 환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 때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그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바사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낮 내가 바사 군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이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기도의 응답을 주는 천사.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에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느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날에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응답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21일 동안의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뭐 한 4, 5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를 딱 멈췄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까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21일까지의 기도를 하였더니 그 응답을 받았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였더니 어느 때는 방해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꾼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방해꾼이 와서 그 비전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을 성경은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전을 성취하는데 이 방해꾼이 나타납니까? 이 산발랍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성벽 닿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쌓게 되면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무역 중심지로서 그 무역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음으로 해서 이제 그 무역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경제적인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쌓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 나라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비아와 산발랍은 끝까지 방해하고 성벽을 깎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성취하며 성취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 공중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세상 공중 권세자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쫓겨났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도 못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대시키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고 이 성벽을 쌓는데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방해꾼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산발랍과 도비아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벽을 쌓으면 쌓도록 지치게 하는 것. 성벽을 쌓는데 기쁨이 없고 이것을 쌓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치게 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습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성벽을 계속 쌓고 있으면 낙심하게 하는 것. 성벽을 쌓는 것이 너무 그 길이 멀어서 그 길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그 낙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없애는 방법, 그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각자의 일에 맞춰서 하는 것, 그 일이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은 가장 귀하고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항상 방해하고 그 비전을 될 수 있는 대로 훔쳐가려고 합니다. 훔쳐가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쓸모없는 곳에 그 시간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화상의 이 목걸이를 목걸이에 보면은 아주 어릴 때 읽은 책입니다. 그 목걸이에 보면은 가난한 여인이 부자 여인 친구한테 목걸이를 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파티에게 초청이 됐는데 그 파티를 가기 위해서 부자인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진주 목걸이를 잘못 간수해서 파티장에서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를 친구한테 돌려주지 못하니까는 자기 남편과 그 가난한 여인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 아끼고 먹지 않고 그래서 친구가 빌려줬던 진주 목걸이와 비슷한 진주 목걸이를 삽니다. 그것을 사갖고 가서 자기 친구한테 가서 내가 너무 늦게 갖다 줘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지금이라도 돌려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목걸이를 보고 너 왜 이렇게 진짜 진주 목걸이를 가져왔느냐 하고 놀래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빌려준 것은 진짜 진주 목걸이가 아니었어. 가짜 진주 목걸이였어. 그거 갖다 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네가 나한테 갖다 줬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 가난한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그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시간을 버렸던 것, 시간을 투자했던 것, 그것이 너무 허무하고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안개 속에 사라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은 시간을 다른 곳에 쓰게 합니다. 아주 값어치 없는 일들에 쓰게 해서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비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 순간에 해야 할 일들을 그 방해하는 일들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은사에 따라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은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곳에 시간을 사용하게 해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14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꾼들이 있어도 은사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올 2014년에 많은 성령의 열매, 많은 일에도 열매, 성취의 열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